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속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4절부터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죠.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보게 된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는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께 끼쳤던 손해를 배상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인데 얼핏 보면 이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왜 속건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7절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만약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 제사장이 되었던 족장이 되었던 평민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들 중에 사소하건 크건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속건제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18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속죄제랑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는 항상 제물이 똑같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속죄제 드릴 때와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속죄제 항목들 죄를 범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성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굉장히 강조해서 힘을 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던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눈에 딱 띄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상하는 규정이. 생각해 보시면 앞에 성물에 손해를 끼쳤어요. 가령 하나님께 바친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내가 이게 거룩한 떡인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20%를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드려야죠. 근데 배상을 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 배상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조금 뒤에도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돈으로 얼마큼 환산할 수 있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배상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은 매우 간단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을 한 두세 가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명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내용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아니 계명을 어겼으면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죄를 지은 거잖아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거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해놨다고요. 사실 우리는 속죄제도 안 드리고 속건제도 안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뭘 드려야 되나, 두 가지를 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둘 중에 아무거나 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특징인데 율법을 범한 것, 율법을 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물질적인 손해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것도 손해를 끼친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죠. 이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니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된 것인가? 보면 이 율법을 범했다, 계명을 어겼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나서는 율법을 지키고 살라 했는데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깼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언약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그건 어느 정도 손해를 하나님께 끼친 걸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어느 정도 손해가 본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상정하기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자체만 놓고 보면 아 이거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역사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통치자였던 바로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고 바로가 죽어도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승리하시고 억지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그대로 내버려두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것만 하신 게 아니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 200만 명 다 먹게끔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깨졌다고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도로 손해가 되는 것이냐,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제가 이걸 편리하게 나이브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성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물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까? 가령 떡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바쳤던 떡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떡값을 주면 됩니다. 얼마큼이나 할까요, 떡값이? 집까지 이렇게 비싸봤자 100만 원을 하겠습니까? 200만 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배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막에 손해를 끼쳤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당 성전 그러면 흔히 뭘 생각하냐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요. 금으로 막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런 성전을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은 그런 건물로 된 성막이 아니죠. 텐트입니다. 텐트. 광야에서 치고 다니는 텐트예요. 그 텐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실을 끼쳤어요. 얼마치나 될까요? 얼마치나? 별로 안 비쌉니다. 별로 안 비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를, 승용차를 다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럼 어딘가 앞에다 갖다 받아야 되는데, 받고서라도 서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받아야 될까요? 그때에 벤치 이런 데다 갖다 받으면 안 됩니다. 국산차에 갖다가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만약에 허물어뜨리거나 성전이 손해를 끼쳤다, 그럴 때는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서 금으로 발라놓고 온갖 좋은 것으로 다 만들어놓은 그 성전을 내가 뭔가 기스나게 하거나 허물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갚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물은 그렇게 비싼 게 없어요. 찍해봤자 텐트, 조금 더 해봤자 떡, 그냥 그런 정도 그냥 물건들이란 말이죠. 그게 성물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것.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물들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렸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건제 드리고 배상을 한다고 해서 살림살이를 말아먹거나 평생 그냥 이거 더 이상 경제생활하기 어렵네 나 이제 끝장난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깬다는 건 어떠냐면 이거는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종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요.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녀석이 클 때에 주로 이제 사촌 형이었던 주연이가 입다 남은 옷들을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외갓집에 갔는데 정진이랑 주연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하던 끝에 주연이가 정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곧 네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준 거니까 벗어. 그러니까 정진이가 치사해서 내가 아닙니다 하고서는 우통을 벗었어요. 바지도 벗어. 바지도 벗어져. 나중에 보니까 방에 들어갔더니 정진이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 뒤집어 쓰고 있나 봤더니 팬티까지 다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 벗은 거죠. 싹 다 벗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거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을 합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왜 공짜로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너무 값이 비싸서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준다고 하는 건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값비싼 은혜여서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거죠. 지금 그거를 깨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에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을 때에 어떤 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 크게 손해를 끼친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누가 이런 죄를 범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건 그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성물을 가장 많이 손해를 끼치느냐? 제사장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이 속건제를 드려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를 그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적게 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질수록 어떠하냐면 그게 죄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했을 때 여기 제일 많이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앞에 있던 성물에 손을 끼친 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거나 어쩌다 보니 내가 몰랐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은 어떠냐면 날마다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날마다 가서 우상이 주는 것 앞에서 이것저것 먹고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가야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칠 일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는데 성막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겠어요. 우상과 더불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죄를 범할 때에 앞에 나왔던 모든 죄와 똑같습니다. 부지중에 범해요. 부지중에. 부지중에 범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 죄악이 너무 사소한 죄악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거는 다 율법을 지켰는데 아 그것도 율법에 있었나? 이렇게 몰라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또 다른 경우에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성막 앞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께 바친 떡인지 옆집에 가서 받아온 떡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도 범하고 부지중에 죄도 범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쌈이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개새끼 막 소새끼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싸웠던 사람이 상대방이 그냥 욕을 해도 욕을 하면 욕을 다 듣고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쌈 붙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대통 많이 당한 거지. 저쪽 사람은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쌈이 끝나고 정리가 되고 흩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제3자가 얘기한 거예요. 막 욕한 사람에게. 아,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까지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욕직을 했던 사람이 아, 저 사람 목사야? 아, 목사인 줄 알았으면 그래도 조금 덜 할 걸. 어쩐지 내가 욕해도 욕하고 달려들지는 않구만. 알았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모르니까 막 해대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크게 잘못하는 건지 모르고 막 해대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중의 죄를 범하는 경우는 뭐냐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우상 섬기고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속건제의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계명을 어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명을 어긴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늘 듣던 얘기가 그겁니다.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죄를 짓고 살더라도 예수님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다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져야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가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늘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참으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나를 믿지 않거나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어기거나 심지어 그게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게 죄였나요? 이런 지경으로 살거나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 내가 배상하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손해를 하나님께 끼친 것인지 생각하고 죄사함을 받으러 회개하러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물론 그러다가도 죄를 짓습니다만 그래도 늘 주님 곁에 붙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손해를 끼쳐도 어찌하여든 물질적인 것에 손해를 끼치는 그건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되는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주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소멸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상황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